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유기하여 종으로 팔았을 경우에 그를 죽여서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할 것을 성경이 얘기했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뭐 유괴범을 어떻게 처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그 형들이 종으로 팔죠. 그것은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을 예표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8절, 9절, 2절인데요. 나병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한 절 한 절이 주제가 각각 달라서 굉장히 진도가 좀 늦습니다. 그러나 뭉뚱그려서 뛰어넘기에는 또 새벽 시간 외에는 이렇게 자세히 살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제대로 한 절 한 절씩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나병에 관한 규례는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면 한 장 전체를 걸쳐서 또 14장까지 굉장히 소상하게 의외로 많은 양을 나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치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주 긴 본문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우선 몇 가지 그 일관된 나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첫째는 확실한 판정을 받기까지 그를 격리하도록 돼 있어요. 격리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반드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저 약해서 얻어지는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가장 잘 상징한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갖는 특징이 무감각하다는 거죠. 살이 썩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한다는데 그 병이 갖는 특징이 있죠. 그와 같이 죄가 그렇단 말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지가 없는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무지, 어두움에서 죄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나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병에 관한 교훈이 조금 색다른 것은 뭐냐면 일부러 한 사람을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좀 볼까요?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그리고 이 미리암은 그 나병이 걸렸던 경력을 가진 여자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나병과 미리암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일부러 신명기 기자가 이걸 구태여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우리 그 부분을 좀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민수기 12장. 다 같이 엽니다. 12장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 한절 한절씩 좀 설명을 해가면서 미리암과 나병, 그리고 미리암의 나병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끼치는 그 해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회적 메시지는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좀 볼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 구수는 피부가 검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그 성경에 소개된 삼남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모세의 형이 되고 누이가 돼요. 그런데 모세가 구수 여자, 피부가 검은색의 여자를 취하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다 해서 비방을 한 가정사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혈통적 차별을 하시는 분입니까? 어떠세요? 그러세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 피부가 검기 때문에,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금하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라는 말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혈족과 통혼을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거나 혈통을 차별하는 분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구스 여자는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에디오피아 쪽의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일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격렬하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도자를 비난함으로 문둥병이 걸렸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그냥 슬쩍슬쩍 듣거나 읽는 바람에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곡해해서 그것이 고정관념화된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상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맞죠? 근데 여기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이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는데 누가 먼저 총대를 맺는가 하면 미리암이 총대를 맺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먼저 비방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했던 까닭에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립니다. 비방은 미리암만 한 게 아니죠. 아론도 했어요. 그런데 샘플격으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단순히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느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전체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앞을 좀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얘기를 했죠? 아니, 모세만 하나님 말씀 받냐, 우리도 받는데. 여러분, 아론도 선지자입니다. 맞죠?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를 빗대어 이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은 일면 맞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니, 모세만 하나님 말씀 받냐, 우리도 받았다, 우리도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가족 구성원의 역학관계를 보면 모세는 제일 막내입니다. 이 외에 형제들이 또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성경에 등장한 이 가족 구성원의 내용만 보면 형이 아론이고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을 통솔하고 섬기는 그 총대를 마지막에 맨 역할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겼죠? 모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모세도 선지자인 건 맞는데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5장 출애굽 과정에서 미리암이 분명 찬양대를 조직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미리암의 그 유명한 찬송을 기록해냅니다.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이 좀 어눌했던 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국을 오래 떠나 있었던 까닭에 여러 가지로 언어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구성원도 이런 합리적이 못한 구성원 속에 가장 큰 책임을 모세만 맡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게다가 모세가 통솔하는 모든 과정에서 온유해요. 그러니까 뭐 박력도 없는 것 같고 추진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말을 하는데도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버벅거리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일부 때도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봤더니 새벽이라 그런지 별 대답이 없으시던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걔 중에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찌질하게 보이는 분도 있고, 아유, 저렇게 설교하려면 나도 하겠다. 예? 설교 듣다가 완전히 재우는구나,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고개를 몇 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끄덕거리시는데, 아, 있죠. 왜 없어요? 예, 있죠. 그래서 비켜 내가 할게.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켜 내가 할게. 모세만 선지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모세에 대한 자연인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자, 모세라는 위치는 일반 선지자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예표를 안고 있는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예표를 맡았습니다. 그 예표적 위치는 누가 맡긴 거예요?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은 결국 누구에 대한 불순종으로 확대가 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일부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위험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목사 말 들으면 돼. 목사한테 대들면 문둥병 걸리는 재앙이 임할지도 몰라. 이렇게 협박하기에 딱 좋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의 예표라고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누가 맡긴 거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결국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방 피부가 검은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비방을 한 동기는 맞는데 그게 근본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미리암과 아론에겐 하나의 빌미를 삼은 것뿐이에요. 그걸 빌미 삼아서 모세의 위치를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은 그 누구에 대한 공격이 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됐어요. 너만 모세 너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 말씀 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역할과 기능과 위치를 착각한 거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이 40대 일 저질렀죠. 순간적인 그 자기 의기를 참지 못해서 분기 탱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쫓겨가지 않습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가 40년이라는 광야 학교에 초계와 같이 바람에 불려다니면서 정말 먼지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모세가 120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모세의 일생을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무언가를 배우는데 40년을 배워요. 무언가를 배우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40년 동안 배워요. 인간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걸 배우는데 40년이 걸려요. 애굽에서 배운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쓸모짝이 없는 짓들이었구나. 40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데 40년을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120년 일생은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온유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 특별히 온유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기록을 이렇게 슬쩍 삽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경에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한 부분을 맡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남매들을 부르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세 사람을 불러놓고 두 사람을 불러세웁니다. 그런데 불러세운 두 사람은 바로 모세에게 비방을 퍼부었던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역할을 부정하신 게 아니죠. 그 너희들 선지자 맞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과 역할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누구의 예표적 성격을 맡았다고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성격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을 그 부분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온 집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했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하니. 모세가 누구의 형상을 봤어요? 여호와의 형상을 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와 대면함 같이 대화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맡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 때문입니다. 결국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비켜 나도 할게 누구를 밀쳐낸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엄청난 불순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무슨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여기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 사건을 확대 하나님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났단 말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미리암에게 뭐가 걸리죠? 나병이 시작이 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지금 누구에게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내 주여. 자, 잠깐 앞을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모세를 아니 하나님의 권위와 위치를 비방하는. 그런데 주동자인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퍼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주동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미리암의 샘플적인 징계를 통해서 지금 누가 회개를 하고 있죠? 아론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공동체를 설명하다가 예시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누군가 연약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인간의 반응은 까불더니 저럴 줄 알았다. 잘 됐다. 혼나봐야 돼. 그건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리암만 잘못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게 아니고 대표적 성격으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림으로써 모세가 거울을 삼아 뭘 하고 있죠? 회개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그런 연약함에 넘어지는 내용들은 전부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겁니까?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징계받은 것을 뭘 삼으라 그럽니까? 거울 삼아. 거울 삼아. 비춰보는 역할을 위에서 미리암에게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에 벌어지는 중요한 징계적 그 유기성입니다. 유기적 관계예요. 그만의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 다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네. 모세가 그 아론의 부르짖음을 회개를 듣고 그 죄악과 그 회개를 끌고 누구에게 엎드리냐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게 정확히 모세가 맡은 성직의 기능이에요. 중보적 역할. 여기에서 모세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형님 누이 나한테 시비 걸더니 꼬라지 줬소, 잘 됐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형으로서 누이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집에 나에게 맡긴 양떼로 이 영혼들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또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들의 중요한 시각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절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양떼를 대하거나 다스려서도 안 돼요. 끝까지 누구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형인데, 누인데. 그런데 이 슬픈 가정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중보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중요한 사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5절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거의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미리암이 걸린 나병 하나 때문에 행진이 중단이 돼요. 근데 중단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단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회복하여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다시 전체가 같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달리기 경주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 못 따라오는 사람은 내비두고 할 수 없지 뭐. 잘라내. 교회를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 그러고 가정이라 그러죠. 가정에서 자식 다섯이 있으면 못난 놈도 있고 처지는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뛰어난 놈도 있어요. 중간 가는 애들도 있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했어도 처진 애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아,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호적에서 파. 그래요?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넌 내 아들이야.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낙오로 전체 공동체가 행진을 중단해요. 멈추었다가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터득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은 뭐예요? 결과를 내야 되는데 학원은. 그래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쟁에 처지면 잘라내야 돼요. 학교는 그러질 않죠. 학교는 낙오를 시켜서라도, 유급을 시켜서라도 배워서 내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뭐예요? 옆에 친구하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또 싸움도 하고, 애꿎은 책상 갈로 그어가지고 넘어오면 죽여 살려, 이런 사회를 배우고, 때로는 왕따를 당했다가 이러면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칠판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크는 것보다 서로 구성원이 알아가면서 부딪히가면서 자라고 커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게 학교와 학원의 차이예요. 학원은 수치로 평가해서 아니면 잘라내면 그만이에요. 거기 무슨 책임도 없어요. 경찰관하고 선생님의 차이가 뭐예요? 경찰관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놓으면 돼요. 법대로.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서.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 스승이라면 그 아이를 끝까지 쫓아다니고 찾아내서 진당한 놈 데려와가지고 다독거리고 또 학교 끌어내고 하물며 교회와 가정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미리암의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주말로 들어갑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지금 캠퍼스 전도와 이제 예람제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60년을 회고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60년의 또 방향을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좋은 행사들이 또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과 또 이 새벽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무언가 절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